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을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대단히 뜻깊은 해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면제부 판매를 반대하여 95개조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대단히 뜻깊은 해입니다. 저는 이 뜻깊은 해를 기념하고자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설교를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마틴 루터의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떤 성경의 구절들은 어떤 특별한 위대한 어떤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경우에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이고 또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스펄전의 경우에는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그렇게 어떤 위대한 신앙인들의 경우에 어떤 성경구절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마틴 루터의 본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루터는 이 본문을 연구하는 중에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마틴 루터의 본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484년 초여름에 그의 가족은 아이슬레벤에서 만스펠트로 이사를 가는데요. 만스펠트는 아이슬레벤에서 서북 방향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루터는 만스펠트에서 1488년부터 1496년까지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1497년에는 만스펠트를 떠나서 마그데부르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를 좀 잘 시켜보려고 그렇게 유학을 보낸 것이죠. 마그데부르크는 만스펠트에서 북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498년에 루터는 다시 마그데부르크에서 아이제나흐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의 생애를 보면은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무려 4개의 도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슬레벤, 만스펠트, 마그데부르크, 그리고 아이제나흐. 그러니까 청소년기까지 이 4개의 도시를 이제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또 그 도시들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01년에 그는 에르프루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그가 법학을 전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법학은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학을 전공해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루터는 1502년에 에르프루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05년에 21세의 나이로 문학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갑자기 루트의 인생길이 바뀌게 되지요. 1505년 7월 2일 루트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난 다음에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나뒹굴어졌거든요. 대단히 무시무시한 경험을 그가 했는데요. 그가 벼락을 맞고 땅에 나뒹굴어졌을 때에 루터는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즉시 1505년 7월 2일에 그 일이 있었고요. 7월 17일에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으로 곧장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화를 많이 내었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뭐 법학적으로 가기를 원했으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화를 많이 내었죠. 루터 인생길은 벼락을 맞은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다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수도원에서의 루터의 삶은 대단히 불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루터가 제단 앞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께 곧 살아계시며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 바치옵니다라는 대목을 낭송하였을 때에 갑자기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렸냐면은 다음과 같은 생각입니다. 내 혀가 뭐길래 감히 그 하늘의 왕께 짓거릴 수 있단 말인가. 인간들도 이 땅의 임금 앞에서는 모두들 부들부들 떨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내가 누구인가. 감히 하늘의 왕께 눈과 손을 들어올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분 둘레는 천사들이 옹이하고 있으며 그분의 지시 안으로 땅이 진동하는 판이다. 그런데 비천한 인간인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적을 주세요. 라고 말해도 되는가. 티끌, 잿가루, 죄투성이인 내가 살아계시고 영원하며 참되신 하나님께 감히 입을 열다니. 이제 수도원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루터의 그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생활은 대단히 불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1510년에 로마를 여행하게 됩니다. 로마 교황이 있는 로마 가톨릭의 그 본부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도시 로마라고 말하는 그 로마를 1510년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루터가 로마에 가서 처음 그 로마 도시를 보았을 때에 야 거룩한 로마다 이렇게 그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 로마 이 가톨릭이 너무나 부패해 있었던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의 무지, 경박성, 불경스러움, 또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을 보고서 크게 그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에 가서 경험한 것은 결국 로마 가톨릭의 부패함이었습니다. 루터는 로마 여행을 끝내고 1511년에 다시 독일 에르프루트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에르프루트에서 비텐베르그 대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에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 있는 동안에 그의 영적인 상태는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루터는 자신의 영혼의 모든 죄를 샅샅이 찾아내어 고해 성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배운 것은 모든 죄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해내서 그것을 토해내야지 용서받았을 때 이렇게 이제 배웠지요. 그러니까 루터는 아무튼 그 일을 하는데 아주 전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무려 6시간 동안 계속 고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를 다 토해내어야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는 고통 가운데 그 일을 하였지요. 그래서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찌꺼기 같은 그런 죄도 다 찾아내어 가지고 신부 앞에서 고해를 하였습니다. 루터의 고해 성사를 듣다 못한 그 스타우비치, 신비주의자죠. 스타우비치, 루터에게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사람입니다. 루터의 고해 성사를 듣다 못해서 스타우비치가 루터에게 이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여보게, 그리스도께 사죄를 받고 싶거든 뭐 좀 용서할 근거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이따위 시시껄렁하고 자질구레한 죄가 아니라 어버이 살해니, 신성 모독이니, 간음이니 하는 걸로 말이야. 그러니까 이 루터는 큰 죄뿐만 아니라 아주 시시껄렁한 조그만 죄까지 다 이렇게 토해내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해를 해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해를 들어주는 사람도 루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루터에게 조금의 위로의 말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루터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런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루터를 도와준 사람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비주의자였던 수타비우츠입니다. 그의 제안을 따라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1513년 8월에 그는 시편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15년에는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지요. 그리고 1516년과 17년에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강의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 것이 바로 루터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루터가 시편을 강의하였을 때에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에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고통과 절망을 맛보셔야 했던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불의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루터가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그는 이전에는 그저 그리스도 하면은 심판관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했지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를 이제는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심술궂거나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상당한 이제 진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장애물은 뭐였냐면은 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비를 보여 주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의가 관용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루터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헬라어의 정의와 칭의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루터에게 빛이 쏟아져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드디어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롤란드 베인톤의 마르틴 루터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은 루터는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상황으로 말하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마치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연구했다는 그런 의미죠.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계속 생각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을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꽉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이죠.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이게 바로 루트의 그 유명한 회심 사건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음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마틴 루터의 본문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처음에 여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인 것으로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에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으로 잘못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루터에게 죄를 찾아내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너무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마련하여 주신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죄인들을 위한 칭의의 근거가 되는 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뜻이죠. 또 로마서 10장 3절에서도 이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의의가 나오죠.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하였는데 다 똑같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 다 같은 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의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의롭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로서 마련해 주신 그 의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다른 표현으로도 등장하는데요.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곧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또 보면은 한 사람의 의의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의의인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믿음을 통한 의의. 다 똑같은 개념의 그런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의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칭의의 근거를 위한 의의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의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의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의의입니다. 그 인간의 의의를 자기의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Self-righteousness, 자기의의.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고 하나는 인간의 의의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이 두 종류의 의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인간의 의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바로 이것이지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획득하게 되는 의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의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의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즉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거기서 산출되는 의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산출해낸 의의죠. 그런데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의는 불완전한 의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인간의 의의를 더러운 옷과 같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인간의 의의죠.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의의는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누더기 옷과 같은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인간의 의의와 대조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외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획득하는 의의의 방식과 다른 그런 의의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하나님의 의의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인간의 의의와 대조를 이루는 신적인 의의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의와 대조를 이루는 신적인 의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이지요. 이 하나님의 의의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가 되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요. 이거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24, 25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의의를 예언하였습니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신적인 의입니다. 그것은 희고 빛난 옷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를 죄인이 가지고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의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어떤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누더기처럼 더러운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죄만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간의 의보다 더 높은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적인 의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종류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요.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신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엄격한 삶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하여 얻은 자기의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의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적인 의의, 곧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의 의의를 소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의의를 소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고행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도에는 출가하여 수행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수행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 인간의 의의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행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러한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인간의 의의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신적인 의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종교들은 하나님의 의의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 가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면은 100% 다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왜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종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의의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여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신적인 의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또 공자사상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의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의의를 아무리 많이 산출해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한때 유대교에 있을 때에 자기의 의의를 쌓는데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조금의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모두 버렸습니다. 다메섹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있어서 최고 경지에 올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의의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의의가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의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신적인 의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의죠. 여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인간의 의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는 순간에 회심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의 운명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그 사람의 운명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른다는 것은요, 지금 자기 의의를 쌓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어떤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의의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와 자기 의의를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의의를 소유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결단코 인간의 의의를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와 인간의 의의는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올해 2017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또 관심도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그런 진리인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고요. 그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자신의 그런 신앙생활의 노력과 공로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종교의 구원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것은 인간의 의의를 쌓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인간의 의의를 쌓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인간의 의의를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지요. 그런데요, 진정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모든 인간의 의의를 다 허물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의의를 소유해야 합니다. 자기 의의를 쌓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의의를 쌓는데 열심히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의는 우리를 결단코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또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신적인 의의, 즉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마틴 루터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 즉 신적인 의를 저희가 반드시 소유해야만 된다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쌓는 자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